여의를 찾아온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집은 위대한 혁명 중심지이며 위대한 성문 태양이신 김정일 장모님께서 주최 32년 1940년
양강도 해산에서 혁명 사적지 강사를 꿈꾸었던 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18에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19살 때 강사 학교를 다녔어요.
강사?
네, 무슨 가냐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혁명 전적지 사적지를 안 강의를 해주는 강사.
억만금 돈을 갖는 것보다 위대한 수령을 한번 만날 수 있는 날을 소원했던 이 사람.
그때는 꿈이 뭐였냐면은 백두민영이 올라가서 강사를 하다 보면은 수령님과 장모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서 사진 한번 적견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내 인생이 로또예요. 그만한 로또는 없어요. 돈 비교가 안 되죠.
배고픔에 허덕이던 고난의 행군 시절 장사를 시작해 큰 돈을 벌었고 압록강 건너다니며 밀수를 하다가 붙잡혀도 돈이면 걱정이 없었던 이 사람. 지금 한국 땅에서 땀 흘리며 일해서 얻어낸 보람과 성취, 또 여자로서의 행복을 알게 된 것을 세상 제일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인생에 한번 모험을 걸고, 인생이 뭐 두세 개를 살아요. 무슨 몇 세기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일생에 한 번밖에 가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 사람들도 살아봐야죠. 우리처럼
낯선 땅 한국에서의 8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어디 가셔도 나름대로 좋은 호평을 받고 살고, 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쓰진 않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38살 이유미씨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에 항상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 2006년 겨울 한국을 찾아온 이유미 씨는 중고 자동차를 팔고 사는 영업사원입니다.
자동차 딜러라고 했잖아요.
네.
북한 분들 아실까요? 알아들으실까요?
모르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그 모임에 가면은 중고차 딜러라 그러면은 어떤 애는 지난번 언니가 하는 직업 뭐라고 했지? 뭐 테러? 테러? 테러 아니고 딜러라고. 딜러란 말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딜러가 뭐지 하니까 딜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 해가지고 딜러라고 얘기를 했고, 자동차 영업, 중고 자동차 영업 사원이죠.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은 그냥 딜러.
네, 여보세요? 네.
언제 어디서 고객의 네.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 귀에는 항상 손을 쓰지 않고도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무선 수신기를 꽂고 있는 아주 바쁜 이유미 씨.
아, 차를 가지고 간다고요? 네, 그거는 저는 안 되죠.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고객의 전화는 놓칠 수가 없다며 양해를 구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미 씨는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최고의 판매왕이 됐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딜러가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1년 됐어요? 정도 됐어요.
어때요? 또 어때요? 일하시기?
1등이죠, 저는.
1등?
네.
많이 판단 드시나요?
네. 지난달에는 매입 판매에서 25대 했어요. 베테랑들이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면은.
오늘 뭐, 우수 사원.
네. 우수 사원이죠. 우수 딜러 막 이렇게.
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의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10년 경력의 동료들도 해내지 못한 실적으로 우수 사원상을 받았다는 이유미 씨는 고향 장마당에서부터 익혀온 장사꾼 실력이 한국에서도 통한 거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이 딱 진짜 마음먹고 가면 무서워요. 악착같이해요. 네, 저도 정말 밤낮을 안 가리고 정말 악착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날고기는 사람도 그 정도 못한다.
못하죠. 얘기죠? 네, 10년 된 사람도.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아무튼 이것도 장사잖아요. 영업이고 사람과 상대를 하는 거라 사람 다음에 차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 약속하고 양심이에요. 그것만 통하면은 이제 진실성이 있어야죠. 네, 그것만 통하면은 사람들 다 알아주더라고요. 북이든 남이든 거기 크게 개의치 않고.
다부진 눈매와 말솜씨, 한국의 젊은 여성들과 비교해봐도 빠지지 않는 세련된 외모와 강단 있는 목소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네.
북한이 고향이다 이런
네, 지금도 그래요. 네.
좋은 점이죠. 한국에서 적응하기.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어디를 가도 외모가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내가 남들한테 저렇게 좀 튀우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왔으면 처음에도 우리를 보면은 조금 까마잡잡하고 좀 천지어 보이고.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아야 한다고 자신을 단련해왔던 시간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남쪽 스타일이에요? 북쪽 스타일이에요?
저는 북쪽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여기 사람들은 이제 여기 남한이 와서 보면은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잘 안 믿더라고요. 스타일이 남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로.
네, 지자랑인 것 같지만 조금 살짝 세련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조금 고전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을 보면은 점점 동글동글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조금 틀리대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탈북자라고 말하면 다시 돌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미 씨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지가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8년 정도 됐어요. 저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벌써 8년이 됐나? 나 8년 동안 뭐 했지? 8년 동안 난 얼마나 배웠을까? 뭐 8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뭔지 한 건 많은 것 같기는 하는데 뭐 살아온 게 8년 살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빨리 급하게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시간이도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이러면서 아무튼 열심히 살다 보니까 후다닥 간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눈, 코, 뜰 새 없이 옆도 뒤도 돌아볼 새 없이 달려오기만 했었다는 이유미 씨에게 지나온 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탈북자 8명이 어제 또다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5년 여름 중국 공안의 탈북자 색출이 삼엄해지고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소식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몽골이나 베트남을 경유하는 방법도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 살기 위해서는 꼭꼭 숨어있던지 아니면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몸을 들여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중국을 통해서 왔어요. 중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삼국을 통해서 왔는데 저는 바로 중국에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올 때만 해도 좀 굉장히 여기 좀 무식하게 왔어요. 왜냐면 막 경찰을 밀고 담벽을 넘어서 철조망을 막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좀 얕게 하잖아요. 이제 삼국을 이제 돌고 돌아서 조금 길이 길지 가는 길이 길지만은 오는 길이 그래서 조금 피해가면서 가잖아요.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 그렇게 갔어요. 들어왔어 이쪽까지 오는 게 지금 거기서 운이 나쁘면 잡히고 운이 나쁘면 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실패하면 북한으로 북송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시도했던. 국제학교로의 돌진. 지금은 이렇게 다부지고 당당한 이유미 씨도 그때는 가슴이 떨리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진정시켜야 했던 한 사람의 탈북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중국 대사관을 바로 들어간 게 우리는 이제 국제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바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이제 남한이 관리하는 땅이니까 이거는 그런 거랑 떠나서 무관하게 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협상을 해서 오케이 해야지 이제 이쪽으로 영상관을 옮겨가는 건데 그 오케이 하는 시간이 반나절 걸렸어요. 정말 손발이 떨리고 이게 이제 막 갑자기 그 혈압 수치가 막 박동을 막 해서 막 고혈압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저혈압이에요. 그다 막 밑으로 막 내려가 손발이 막 저리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내 운명이 여기서 지금 갈판 나는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 사람을 말려주는 게 죽이는 거야 반나절을.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렸던 탈북자들의 신병인도 관련 협상은 베이징에 있는 한국영사관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금방이라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미 씨. 소리소리를 질렀던 그날의 기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3박 4일을 부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몇 분이나 같이 계셨어요?
다섯 명이서 그때 같이 있어. 딱 들어가니까 한 8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네. 영상을 네 들어가니까 80명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한두 달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밥 주고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오로지 나가서 햇빛을 못 받고 운동을 못 할 뿐이에요. 근데 북한이 감옥이 되면 정말 이거는 복받은 거잖아요. 완전 비교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것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오래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막 지치더라고 그쪽에서.
이제나 저제나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혹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닐까? 애를 태우기를 1년 반이나 해야 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야 문제없이 주죠. 먹고 싶단 대로 다. 그렇죠. 내일 이제 정말 남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통째로 들어다가 이제 갑자기 중국 애들이 뭐 틀어가지고 북송을 시켜버릴 건지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만 가면 다 나만이 온 것 마냥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막 머리가 혼탁스럽죠. 근데 어떻게 1년 반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2006년에 그때 왔죠.
2007년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0일 이유미 씨는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자동차 빽빽한 퇴근길 도로를 두 눈으로 보고 난 뒤에야 자신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그 국정원으로 들어가면서 퇴근 시간이었어. 그때 한 5, 6시 때였는데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진짜로 차가 못 나가는 거야. 앞으로 버스가 우리 버스를 탔는데 야,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때 내가 TV에서 보던 게 진짜 그게 인터넷을 아니까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조작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탈북자에 대한 신문을 받고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이유미 씨의 한국 생활은 그야말로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딱 왔을 때 국정원에 갔는데 머리끝에서 또 발끝까지 다 주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써야 되는 거 입고 먹고 쓰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왜 감동을 받았냐면은 북한에서
아무것도 하나 없이 한국을 찾아온 탈북자이니 기본적인 생필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라던 국정원 안내자의 설명. 그리고 서울 구경으로 6.25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에 갔던 날도 가슴을 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묘지를 한 군데다 갔다가 사람들을 싹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 참전자들이 묘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남한에 와서 현충원에 가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계급까지 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썩어 병들어가는 자본주의라고 알고 교육받았던 그거랑 틀리게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지켰지 않냐. 이거를 지금 나라에서 그것도 지금 보상을 해주고 후대들한테 자손들한테 얼마나 엄청나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야 북한이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우리랑 우리가 배웠던 그게 아니로구나. 놀랬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인천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 일을 하고 있는 탈북자 이유미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